예, 신명기 이제 들어갔습니다. 신명기라는 책은 뭐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십계명과 그리고 탈출기 20장에서 23장에 나오는 그 조금은 짧았던 계약의 법전에 대한 일종의 개정판, 확장판이 되려는 매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신명기의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시대보다 훨씬 뒤에 살았다는 사실 때문이죠. 신명기의 저자가 모세가 유언을 할 때 옆에서 읽으면서 받아적은 게 아니라 그런 전승들을 가지고 나중에 그런 전승들을 모아서 또 자기 신학에 맞게 편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복잡한 이유는 바로 이처럼 본문이 다루어지는 시대와 저자의 시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책들도 시대와 저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신명기라는 책은 특별히 모세의 유언 형식이기 때문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려는 백성에게 마지막 말을 고별사이다 보니까 그런 시대적인 배경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저자가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는 동족과 이방인입니다. 그 구분이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되죠. 신명기에서도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정확하게 동족 안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유다인이 되는 거죠.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은 사랑의 이 구약의 구분과 구약의 가르기는 없어야 된다고 선포를 하신 거죠. 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되겠죠. 사마리아인이 도둑을 말 강도를 만나서 초죽음이 되어 있는데, 예, 아니죠. 그 유다인이, 그죠? 유다인 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사제와 레인이 그걸 지나서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부정하게 된다면서 그 사람을 지나쳤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니까 그 유다인이 지극히 배척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다인을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하고 고쳐주고 살려줬다. 도대체 이 중에서 이 세 명 가운데 이 강도당한 유다인의 이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질문에 또 율법학자가 바로 대답하지 못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돌려서 아주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는 그 복음서 이야기. 그게 바로 신명기와 이 복음 예수님의 말씀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비유 이야기가 되죠. 자, 이제 신명기에 뭐 신명기를 들어왔을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어려운 이야기가 신명기의 아주 복잡한 편지 구조를 다루고 신명기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도 무슨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복잡하긴 하지만 또 재미있긴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다섯 권 가운데 마지막이죠. 그래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신명기 신학의 정수를 담아둔 책입니다. 모세 유언을 빌렸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죠. 그래서 복잡하고 그래서 그 복잡한 편집 과정을 살펴보아야 신명기의 성격을 알 수 있고 성격을 알았을 때 신명기라는 이 복잡한 책을 그렇게 복잡한 생각 없이 단순하게 단조롭게 이제 쭉 읽어나갈 수가 있죠. 신명기에 내포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면 앞선 레위기와는 달리 전례적이고 예절적인 관심을 그다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신명기에서는 이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이 사회적인 신념 또 이 그런 전례 성소의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 사회 문제에 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 책의 원 저자에 대한 추측의 근거가 되죠. 일단은 그러면 뭔가 성전이라는 좀 관계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죠. 이 신명기 원 저자들은 누구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들도 레위기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의 저자 레위인들과 신명기의 저자 레위인들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아마도 이 신명기의 저자 레위인들은 떠돌아다니는 레위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그 전례에 종사하는 레위인들이 있는 한편으로 성소 고정적인 전례 직무를 맡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레위인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레위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소 그런 성전 작은 성전이라도 자리를 잡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녹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레위인들이 있었고, 그 레위인들과는 반대로 이곳저곳을 계속 다니면서 그런 성소에 또 들어가서도 그런 성소의 도움을 받으면서 제사 지냈다가 또 딴 데로 가고, 그 문 좀 닫아주실래요? 예, 전 어디였지? 그 한국의 불교를 생각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불교를 보면 그런 사실 수도 생활이라는 게 동양이나 서양이랑 어느 정도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게, 한국의 불교에서도 절에 고정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죠. 주지스님이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절에서 일을 하시면서 고정적으로 절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떠돌아다니는 스님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떠돌고 저 절을 가셨다가 또 이쪽 절로 가시면서 계속 여행을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그런 다니는 분들이 뭐라 해도 조금은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성수에서 근무하는 레위인들 외에도 이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당이고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고 그 전에는 산당이 그 역할을 대신을 했던 거죠. 산당이라고 하면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그 높은 곳에 있는 그 성소들, 그러니까 이거 뭐 영어로는 high place라고 그냥 번역을 해놓는데요. 어쨌든 뭐 아시아나 뭐 유럽이나 어디 미국이든지 간에 높은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개념들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언덕 위에 산 위에 그런 산당들을 지어놓고 제사를 지냈는데,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 산당들의 모든 제사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당에도 이 급이 있었습니다. 작은 산당이 있었고 큰 산당이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는 그 기본 산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계약의 궤를 갖다가 모셔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솔로몬도 다윗도 제사를 올리고 하늘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절을 봐도 큰 절이 있고 작은 절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립되고 나서는 이런 산당의 역할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흡수하려고 했지만 모두는 아마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성전 이후에도 산당들은 상당수가 살아남아서 생명력을 이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립되고 나서는, 예, 그래서 신명기는 그러한 떠돌아다니는 레위인들의 설교, 이 산당에서 산당으로 떠돌아다니는 그 레위인들의 설교를 광범위하게 모아놓은 설교집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떠돌아다니던 레위인들은 율법을 가르칠 사명을 가진 설교가, 교리교서를 자처하면서 다니면서 말씀을 갖다가 선포한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런 무리에서 예언자들이 분명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이 신명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또 이런 다른 예언자들과 접촉을 하고 레위인들 안에서 또 예언자들이 나오고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렇게 떠돌아다녔던 레위인들이 기울인 사목적 노력의 결과, 그들의 설교집이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의 시작, 첫 번째 신명기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세의 말씀을 정당하게 계승하고 있다고 여기던 그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설교를 모세의 이름으로, 이제 모세가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제시를 한 것이죠. 그게 이제 모세의 유언 형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볼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신명기 책이 북쪽 왕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성소들에서 나왔다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나뉘어지는데 이 북쪽 왕국에서 이것이 이 신명기가 이제 다시 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왜 이 레위인들의 본격적인 활동의 본거지를 북이스라엘로 보는가? 그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구약에서 레위인의 본격적인 시작부터 간단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본격적인 시작은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레위인이었다라는 사실이 있죠. 이 히브리 백성들의 시작과 레위인들의 시작은 거의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은 레위인들이 항상 주님의 종교 및 이 해방의 과정과 밀접한 관계, 그 중심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주님에 관한 이야기, 주님께서 어떻게 억압받던 사람들을 노예 사례에서 끄집어내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여오게 되는 거죠. 당시에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살던 농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또 자기들 억압하고 착취하던 도시국가의 왕들에게 대항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로는 그 광야에서 살던 히브리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자기들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일단은 약속의 땅에 광야에서 헤매던 그 이 히브리 백성들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동화되는 겁니다. 그쪽에서도 그런 기존의 기득권에게 그 반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합체지면서 야훼 신앙 안에서 하나의 백성이 되죠. 그 상징적인 예가 약속의 땅, 여호수아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예리고라는 성읍을 점령할 때 거기에 살고 있던 라합, 맞죠? 라합이라는 그 창녀와 몸을 파는 여인의 가족들과 연합하는 모습. 그래서 그 라합은 예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속이 되죠.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존의 가나안 농민들과의 상당수가 이 레위인들을 그 해방 군단의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유일한 하느님으로 또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어 갔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솔로몬 시대에 그 레위인들의 지위가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게 하나의 다른 전환점이 되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부터 경신대를 담당했던 두 사제가 중간부터 있었는데 대사제로서는 뭐 에브야타르가 있었지만 그와 맞대응하는 사람이 차독이라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 레위기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차독이라는 사제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결국 차독은 아마 전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읍을 다스리던 사제 왕족에 속했던 사람인데 다윗이 그 성읍을 점령하면서 그 다윗 왕과 동맹을 맺어서 자기는 사제 직분을 예루살렘에서 사제 직분을 차지하고 다윗은 왕직을 차지하는 그런 정치적인 동맹을 맺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독은 정통 레위인은 아니었지만 레위인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에브야타르는 정통 레위인이었는데 나중에 줄을 잘못 써가지고 다른 왕자를 밀다가 몰려나가게 되고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에브야타르는 아나토시라는 곳으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기존의 레위인들이 밀리게 되죠. 밀려나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탈출기 때부터 해방운동을 이끌고 그 평등한 사회를 창조해 나가려고 애썼던 기존의 전통파 레위인들의 이념이 에브야타르라는 대사제와 함께 추방당해서 결국 그 다윗 왕조, 솔로몬 왕조의 추방당하니 어디를 가겠습니까? 나머지 11지파 북이스라엘 쪽으로 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북부 부족들 사이에 계속 이 정신이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 정통파 레위인들은 국수적이고 공격적이었던 이 가나안 종교하고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고 그 신성하다고 자처했던 그 이스라엘 왕조, 유다 왕조의 왕권을 고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또한 열왕기에서 보여주는 엘리야나 엘리사 예언자와도 매우 가까웠을 겁니다. 아마 같은 부류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책은 이 예언자 집단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신명기에서 묘한 것이 신명기에서는 예루살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막 계속 강조를 하고 복음에서 예루살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신명기에서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중요한 산소는 에발산과 그리짐산이라고만 표현이 됩니다. 이는 이 에발산과 그리짐산은 지리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눠질 때 북쪽에 있는 데입니다. 북쪽에 있는 성소인데 신명기의 뿌리가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예루살렘은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그 남부 유다 왕국에서 말하는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는 그 왕가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 신명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신명기가 예언자 동아리, 북쪽 예언자 동아리들과 영향을 많이 받은 틀림없이 그렇게 북쪽 왕국에 자리 잡고 활동했던 레위인들 사이에서 생겨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잖아요. 망하게 됐을 때 그럼 이 레위인들도 같이 사라졌는가? 이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남유다보다 먼저 망하죠. 아시리아는 제국에 먼저 망하면서 이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정신과 자신들이 편집한 그 책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남유다로 돌아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 정복 정책에 쓸려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편입이 되었겠죠. 그런 과정에서 그 북쪽의 신명기 전통, 신명기 신학이 다시 남유다로 흡수하게 흡수되게 되는데 그 부분 다음 시간 조금 더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천천히 잘 정리해 쓰러 주시면 좋겠습니다.